조선으로 떠나는 여행. 1392년 개국하여 태조 이성계부터 1910년 순종까지 총 27명의 왕을 배출한 조선. 500여 년 동안 이어진 조선은 세계사의 유례가 드문 장기전속 왕조인데요. 27명의 임금은 조선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이끌었을까요? 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조미래 방송원과 함께 조선으로 고고 떠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는 세도 정치의 시작과 홍경래의 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조선의 어느 시점으로 떠나볼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조선의 23번째 임금 순조 때에 발발한 홍경래의 난에 대해 이야기까지 나눴죠?
네. 평안도 지역 차별에 불만을 품고 홍경래라는 사람이 난을 일으켰잖아요. 그리고 이 반란에는 세도 정치에 불만을 품은 여러 계층의 백성들이 합세했죠?
네. 세도 정치의 폐단 때문에 나라가 정말 어지러웠어요. 그런데 이러한 암울한 세도 정치기에 희망처럼 잠깐 나타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순조의 아들 효명세자예요. 방송원님, 혹시 구름이 그린 달빛이라는 드라마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봤죠. 저도 여자다 보니까 그 주인공이 박보검이라고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탤런트잖아요. 그분이 이제 왕의 옷을 입으니까 너무 잘생기해서 내용이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이 드라마가 바로 효명세자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네.
그 박보검이 이제 효명세자 역인 거죠. 효명세자는 정식 왕비의 아들이었고 공부도 잘하고 외모도 굉장히 출중했다고 전해져요.
아, 왜 박보검인지 이제 이해가 되네요. 효명세자를 주인공으로 한 드라마 구름이 그린 달빛에서 효명세자 역을 맡았던 배우 박보검이 너무너무 잘생긴 것으로 지금까지도 기억이 잊혀지지 않아요.
이 효명세자는 우유부단하고 별 힘이 없었던 아버지 순조와는 달랐어요. 그는 세도 정치로 인해 왕권이 약화되는 것에 불만을 품었고 아버지를 대신하여 대리청정을 하면서 이를 개선하고자 했어요. 세도 정치로 어지러워진 조선 사회를 다시 바로잡고자 했던 거죠. 그런데 효명세자가 세도 정치의 혁파를 위해 한참 힘을 쓰던 중 갑자기 병에 걸리게 되고 효명세자는 22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죽게 돼요.
아, 너무 잘생긴 효명세자가 22살 나이에 죽게 됐다니까 슬프네요. 만약에 효명세자가 단명하지 않고 임금이 되어 개혁을 꾸준히 추진했더라면 세도 정치도 60년이나 이어지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효명세자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 순조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사람은 순조의 손자이자 효명세자의 아들이었던 헌종이었어요. 헌종이 임금이 되었을 때의 나이는 8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8살이요? 8살이 왕이 된 거면 최연소 아닌가요?
네. 이렇게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으니 얼마나 힘이 없었겠어요. 그래서 세도 정치가 더욱 판을 치게 된 거죠.
그러면 조선의 24번째 임금 헌종 때에도 안동 김씨 가문이 계속해서 권력을 휘둔 건 아닌가요?
그렇진 않았어요. 이번에는 풍양조 씨라는 또 다른 과문이 권력을 독점했거든요. 효명세자의 부인이자 헌종의 어머니가 바로 풍양조 씨 가문이었거든요. 아마 순조나 효명세자는 안동 김씨 세력의 독주를 막기 위해 그 견제 세력으로 풍양조 씨 가문을 들였던 것 같은데요. 이게 도리어 풍양조 씨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렇게밖에 될 수 없었던 게 왕의 나이가 일단 어리니까 왕이 자기 주장이나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외부 세력이 판을 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대목인 것 같아요.
이 당시 나라는 굉장히 어지러웠어요. 세도 정치의 폐해로 나라 안으로는 탐관오리의 부패도 심하고 관직을 사고 파는 매관매직도 성행했고 나라 밖으로는 서양의 배가 들어와서 무역의 개방을 요구하기도 했거든요.
나라 안팎으로 정말 혼란스러웠겠네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조선의 25번째 임금으로 즉위한 사람이 바로 철종이에요. 철종은 그 계보가 조금 복잡한데요. 그는 사도세자의 아들 은원군의 손자예요.
사도세자에게 정조 말고 다른 아들이 또 있었나요?
사도세자에게는 정식 왕비인 해경궁 홍씨 외에도 여러 후궁이 있었는데 사도세자와 그 후궁 사이에서 은원군이라는 사람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은원군의 아들이 이원범인데요. 그 사람이 바로 철종으로 즉위하게 된 거예요.
복잡하네요. 철종은 그렇다면 왕위 계승 순위에서 저만치 떨어져 있던 사람 아닌가요?
그렇죠. 보통 직계 자손이 왕위를 이어받아야 하는데 당시에는 왕위를 이을 마땅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순조에게는 아들이 효명세자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 효명세자에게도 아들이 헌종밖에 없었고 헌종 역시 자식을 두지 않고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멀리서 왕위 계승자를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 조선의 25번째 임금 철종은 24번째 임금 헌종의 삼촌뻘이 돼요.
철종은 예상치 못하게 왕자리에 앉게 된 거네요. 노래 한 곡 듣고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미가 부릅니다. 구름이 그린 달빛. 거미의 구름이 그린 달빛 들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기는데요. 조선의 25번째 임금 철종은 세도정치기라는 혼란스러운 시기를 잘 이겨낸 임금이었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 역시 외척 가문에게 휘둘렸거든요. 왜냐하면 철종은 왕세자 교육을 정신적으로 받은 적이 없고 오랜 세월을 농사나 지으며 살았거든요. 그는 어린 시절에 역모 사건에 연루되어서 강화도로 귀향을 갔고 그곳에서 나무를 베고 농사를 지으며 평화롭게 살았어요.
평화롭게 농사를 짓던 사람이 얼떨결에 임금이 된 거네요.
네. 사실 권력을 장악하고 싶어 했던 외척 가문에게 철종은 안성맞춤인 임금이었던 거죠. 철종이 아는 게 없으니 자신들이 정치를 마음껏 주무를 수 있었으니까요. 철종은 안동 김씨 가문의 사람을 왕비로 맞이했고 철종 때에는 다시 안동 김씨 가문이 권력을 잡게 돼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순조 때에는 안동 김씨, 헌종 때에는 풍양 조씨, 철종 때에는 다시 안동 김씨 가문이 권력을 잡게 된 거군요.
네. 60년 동안 이 두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고 정치를 쥐락펴락했던 거예요. 철종 때에는 세도 정치의 폐해가 극에 달했어요. 온갖 부패가 성행했고 무엇보다도 백성들은 삼정의 문란으로 고통을 받았어요.
여기서 삼정은 무엇을 가리키는 거죠?
삼정이란 백성들이 국가에 내야 하는 세 가지 세금을 말해요. 토지에서 나는 곡식의 일부인 토지세, 국방비로 내야 하는 군포세, 그리고 봄에 백성들에게 쌀을 빌려주고 가을 수확기에 이자를 붙여 갚게 하는 환곡이 있어요.
우리가 토지세와 군포세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은데 환곡은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이 환곡은 빈민 구휼 제도예요. 흉년이나 봄에 곡식을 빈민에게 빌려주고 가을 추수기에 이자를 붙여서 이를 다시 갚게 하는 제도예요.
환곡의 기본 취지를 보면 백성들을 도와주는 거니까 좋은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왜 문제가 된 거죠?
왜냐하면 나라의 재정이 어려워져서 국가에서는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환곡에 높은 이자율을 적용했거든요. 또한 탐관오리들은 사사로운 이익을 채우기 위해 환곡 제도를 악용하기도 했어요. 예를 들어 모래가 섞인 오래된 쌀 한 대를 백성들에게 빌려주고 백성들에게는 깨끗한 쌀 두 대로 갚으라고 했던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탐관오리들은 곡식을 중간에서 가로챘어요. 하지만 가난한 백성들은 살기 위해 환곡 제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고 높은 이자율 때문에 결국 다시 갚지 못해서 빚더미에 쌓여서 더욱 가난해지게 되었어요. 악순환이 반복된 거죠. 심지어는 환곡을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백성들에게 강제로 곡식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요구하는 일까지 생겼어요.
북한에서 만든 영화 임꺽정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서 이런 장면이 나왔어요. 그 대를 대주는데 거기에다가 모래를 막 섞어갖고 백성들한테 주고 가을에는 좋은 걸로 갚아라 해서 백성들이 울면서 그걸 가져가는 장면이 있는데 오늘 내용을 듣다 보니까 이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일은 중앙정부에서 단속해야 할 텐데 임금은 허수아비처럼 앉아있고 권력을 잡은 외척 가문들은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데만 급급했으니 정말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었겠네요.
네. 이렇게 환곡의 폐해도 정말 심했지만 군포나 토지세 역시 탐관오리들이 백성들에게 부정적으로 수탈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결국 백성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고 밀란이 터지게 되었어요. 이게 바로 1862년에 일어난 임술농민봉기예요.
농민봉기가 일어난 게 전혀 이상하지 않네요. 사람들이 얼마나 살기 힘들었으면 힘없고 가난한 농민들이 난을 일으켰어요.
이 밀란은 진주에서 시작돼서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어요. 농민봉기가 시작된 직접적인 원인은 지방관리의 부정적인 수탈 때문이었어요. 진주에서 관리가 생계가 막막한 농민들에게 부정적으로 세금을 거두려고 하자 더 이상 참지 못한 농민들이 조직적으로 저항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은 탐관오리의 처벌을 주장했고 탐관오리들을 잡아 죽이는 등 밀란은 폭동의 형태로 변해갔어요. 진주에서 처음 시작된 농민봉기는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지방 전역으로 확산되었고 경기도, 황해도, 함경도 지방의 일부 농민들까지 합세하게 되었어요.
농민들의 대규모 반란이었네요. 국가에서도 이 심각성을 인지하고 뭔가 해결책을 내놓아야 할 텐데요.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는 초기에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보기에 이러한 반란이 빠르게 수습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농민들이 무장봉기를 하고 이 반란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자 정부에서는 급하게 수습을 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탐관오리를 몇 명 처벌했고 삼정의 폐단을 바로잡는 기관을 설치함으로써 이 봉기를 무마시키려고 했어요. 농민 봉기가 어쨌든 잠잠해지긴 했지만 이러한 조치가 사회 문제를 근본적으로는 해결하지 못했어요.
안타깝네요.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렇게 고통을 받는 걸까요? 나라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자신의 이익 추구에만 급급한 중앙관리들 때문에 애꿎은 백성들만 피해를 입은 거잖아요.
네. 외척 가문이 권력을 휘두른 세도정치기에 임금은 그저 허수아비 같은 존재였고 외척 가문으로의 권력 집중과 견제 세력의 약화는 결국 탐관오리의 부정, 매관매직의 성행, 삼정의 문란 등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불러일으켰어요. 그 결과 백성들의 삶만 점점 공궁해졌던 거예요.
용조와 정조 임금이 노력해서 조선 사회를 겨우 백성들이 살만한 나라로 만들어 놓았는데 60년 동안 지속된 세도 정치 때문에 그게 와르르 무너져 버렸네요. 오늘 조밀의 방송원과 이야기를 하면서 참 안타까운 내용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중에도 이제 농민들이 너무 살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그러면 정부가 그런 관리들이 제대로 정치를 하고 농민들이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었으면 반란을 안 일으키잖아요. 그런데 그 반란군을 잡는 것으로 그걸 대치를 했다는 게 너무 가슴 아프고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다시는 이제 우리 사회가 이제 그런 사회를 다 걸쳐가지고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가 도래했잖아요. 그래서 참 다행이다. 우리가 이런 사회에 태어나지 않고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는 게 너무 다행이다. 참 행복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조밀의 방송은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래 들을게요. 성시경이 부릅니다. 다정하게 안녕히.